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수양회 때마다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한 시간씩 이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또 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이제 저는 1987년도에 하여튼 제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저희 아마 여기 앞에 지금 저희 어머니도 혹시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버델 그 한바퀴에서 리얼 스토리 할 때 그 참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리얼 스토리를 한번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전국에 이제 사역자님들이 저분이 누구냐 그러더니 한참 리얼스토리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근창이 아버지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걸 보고 어 저게 우리 정근창 목사님 어머니셨구나 이제 다들 그때 알더라고요. 과거 이야기를 뭐 끄집어낼 필요는 없지만은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44세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머니가 40에 이제 혼자 돼가지고 과부지요. 지금 나이 40이면은 시집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안 시집을 안 가고 시골에서 참 저희 어머니가 20살에 시집 와서 20살에 나를 낳더라고요. 그래 끝자리가 같아요. 저는 59이고 저희 어머니는 79이고 그게 소띠인데 우리 아버지는 닭띠였었어요. 소하고 닭하고 만나면 잘 만난 건지 못 만난 건지는 내가 살아보니까 제가 닭띠고 내 아내가 소띠거든요. 살아보니까 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잘 만나고 안 만나고가 참 뭐 이렇게 외형적인 모양이 좋은 게 아니라 참 구원을 받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1983년도에 대전의 한밭교회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 해에 이제 제 네 번째 이제 여동생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 자랑 그 뭐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건 7푼이고 8푼이라 하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자랑 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넷째 동생이 이제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이 지금은 이제 강릉에 있는 조성화 목사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와갖고 집에 와서 오빠 구원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 유교에 뿌리 박힌 집안이에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기억에 그 시골에 가면 장독에 그 장독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이제 탈곡하고 난 집단을 교표 꽁지를 딱 잘라내고 작두로 꽁지를 자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열십자로 쫙 이렇게 거기다 한 가운데에다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누구한테 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조상님께 비는 건지 산신령님께 비는 건지 누구한테 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막 절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누구한테 그렇게 비냐니까 야 이놈의 자식들아 다 너덜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절을 데리고 그 대전에 가까운 그 동학사 오늘 우리 아침 새벽에 한재희 목사님이 그 동학사 이야기하던데 거기가 저희들 놀이터였거든요. 가까우니까 이제 자주 그 계룡산에 놀러도 가고 이제 그랬는데 데리고 가갖고 나한테 거기다 팔았다 하더라고. 그 절에다 왜 나를 팔아요 팔기는. 그래서 나 팔지 말라고 막 붙잡고 울은 뭐 뗄 이게 운 기억이 나는 거 어떤 나 언뜻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판 게 뭐냐면 그 절에다가 내 이름을 이제 입적을 시켰다 하던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도 거기 가면은 제 이름이 있으려는가는 뭘. 근데 이제 거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야 그게 진짜예요.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는 지금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다 기록되었을 줄 믿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83년도서부터 하여튼 87년도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핍박을 많이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딸내미 집어내빈 이야기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딸내미 집어내빈 이야기는 집어 던진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면 칼로 동생 배 찔른 이야기만 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라 하더라고. 참 우리 집안에는 지금 한밭교회에 있는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 바로 제 밑, 제가 6남매 장남입니다. 바로 밑에 여동생이 한밭교회 김영식 장로님 아내인데, 하여튼 그 김영식 장로님 그 매제지만은요, 그 쥐약 먹고 살아나갖고 구원받았거든. 하여튼 우리 집에 구원을 받기 전에 그 참 매제도 그랬지만은 저도 참 만만치 않게 제가 핍박을 좀 많이 했어요. 참 핍박을 많이 했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은 뭐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 진짜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일찍 회사에 출근했는데 일찍 퇴근을 한 게 된 게 회사 출근하니까 정전이 돼가지고 회사 기계가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찍 퇴근을 시켜버리더라고. 월급을 작게 주려고. 그래서 이제 일찍 퇴근해갖고 와보니까 제 아내가 없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를 채기는 챘지만은 뭐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하면은 이제 교회를 가요. 부인에도 가고. 내가 있을 때는 이제 안 가고. 있을 때 갈 수도 없고. 왜? 교회 간다 소리에 교회 교자만 나와도 이제 뭐 난리가 나니까. 저는 1년 365일 구원받기 한 5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1년 365일 거의 술 안 먹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안 먹는 날이 하루씩 이틀씩 있어요. 언제 그 전날 하도 많이 처먹어갖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 이튿날 못 먹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피를 토하니까, 위에 출혈이 있어 피를 토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참 살려볼 아들 살리려고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도 이제 아들 살리려고 이제 막 약도 사다 주고 그러는데 거의 안 먹었어요. 다 집어내 빌고. 인생은 짧고 굵고 짧게 사는 것도 괜찮다 하더라. 아버지 44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뭐 나야 뭐 나도 그 정도만 살다가 죽으면 안 되겠나 그랬어요. 진짜. 그러면 이제 나도 내 아내를 과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냥 억보로 그냥 막 엄청 먹었어요, 술을. 하여튼 술 먹고는 가도 지구는 못 갔으니까. 그 정도로 술을 먹고 이제 하여튼 술만 먹고 뭐 난리치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하고 서로 전화를 해봤어요, 교회로. 그랬더니 없다 하더라고. 믿었지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넘어도 안 오고 저녁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내가 이제 회사 출근하면 보통 이제 밤 9시 돼야 퇴근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제 안심하고 이제 다 갔는데 전화를 저녁때쯤 돼 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아가씨가 받는 것 같더라고, 목소리가. 그래, 혹시 거기 우리 미나 엄마 그 교회 안 갔느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아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니 어머 하면서 전화를 딱 끊더라고. 이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들켰지요.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이제 하여튼 머리끄댕이 잡고 택시 타고 집에 와서 그날 지근지근 밟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튿날부터 못 일어나더라고. 며칠을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쉽게 말하면 똥을 좀 받은 애에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5일, 3, 4일인가 정도 됐어요. 그런데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뒤통수가 되고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죽는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라. 그래서 그날도 이제 출근을 하고 갔다 와보니까 없어요. 아내가 없어졌어. 그래, 이제, 야, 이거 무슨 일 저지른 거 아닌가 하고 막 옆에 막 우리 당숙 어른이 사시고 막 그 옆에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다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뒷집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할머니 우리 미나 엄마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나가던데 어디 병원에 가는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어디가 세댁 어디가 그랬더니 교회 갔다 오려고요. 그러더라는 거지. 야 세상에. 그래 내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저 사람은 다리 부러뜨리면 다리 붙으면 또 교회 갈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박사를 막 자주 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제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같이 만나서 술을 먹으면은 야 이 새끼야 병신같이 마누라 하나도 못 다스리냐, 아이고 나가 뒤져라 그러더라고. 아,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그 친구니까 이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막 그날 막 또 집에 들어오면 이제 난리를 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왔는데 막 그때 이제 저희 지금 이제 장로님이시지만은 한바퀴 김영식 장로님 매제가 텐트를 만들고 있었어요. 텐트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집에 이제 마지막 여름 수양회 전에 이제 텐트를 가방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립을 딱 해가지고 이제 딱 한 가방씩 주기만 하면 이제 가서 텐트 탁 칠 수 있도록 재료를 탁 그때 송호 솔밭 이제 텐트 수양회 할 때고 그 이제 그 뒤에 88년도가 9년도부터는 이제 그쪽 자라목 솔밭에서 이제 수양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7년도에 수양회를 참석을 그때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양회 때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을 못 받았어요. 구원을 못 받고 87년도 11월 2일부터 있는 대구 동아쇼핑센터 그 연회장에서 갖는 대전도 집회 때 두 번째 날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듣다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 열왕기하 5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요.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래서 이제 막 그런데 그 사람이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문둥병은 죄를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인데 그 두 번째 날. 그때도 진짜 그 가게 된 동기가 하여튼 그 전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돈 10만 원만 주면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앞집에 정육점에서 얼른 5만 원을 빌려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5만 원을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확 집어내밀어 버리니까 얼른 또 가서 또 5만 원 더 해서 1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동아쇼핑센터 갔어요. 그 한밖교에 이제 가니까 봉구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봉구차 맨 뒤에 들어넣어서 자고 가서 아니 술이 안 깨가지고 그리고 그때 대구교회 가가지고 술 채갖고 갔는데 하여튼 그 이튿날 되니까 깨더라고 술이.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름 수양회 때 들었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듣는데 나만의 문둥병이 죄를 가르쳐주는데 그 죄가 말씀대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의 죄는 말씀이 깨끗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는데 그게 믿어져 버렸어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해져 죄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도 그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뭐 그 내막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텐트를 이제 이렇게 조립을 하고 막 그런데 한밖교회 형제자매들이 막 많이 왔어요. 작년 형제님들도 오고 그때 오늘 새벽에 말씀 전하는 한재희 목사도 왔었어요 그때. 그런데 막 저는 대문을 손으로 열어본 적이 없어요. 발로 차면 열려요, 우리 대문은. 발로 그냥 팍 차면은 야가 쾅쾅쾅쾅 하다가 닫히, 막 나중에는 이제 열려요. 그러면 쓱 들어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와. 이 예수쟁이들이 왜 우리 집 와서 이것들이 지랄들이여 설치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 다섯 번째 동생이 와갖고 나를 딱 잡더니 형! 왜 그래? 하면서 이 새끼도 죽을래? 그랬더니 그래 죽여라 죽여! 하면 막 대들더라고요. 그 뭐 그때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제 남동생이 군대 가려고 영장 받아놓고 있을 때 있어요. 군대 가려고. 하, 그래 내가 이 새끼 네가 오늘 죽어봐라. 그래서 이제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그냥 나와서 그냥 푹 찔러버려서 팍 찔렀는데 그 부엌칼 나를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잡고 배를 찔렀는데 그대로 스쳤어요. 피가 막 쫙 피가 막 흐르지요. 이제 막 난리가 났지요. 그러다가 이제 방에 들어가갖고 막 방에 있는 거 막 집어내피는데 화장대 유리도 막 재떨이로 던져 깨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죠. 방에 방바닥에 이제 이렇게 보재기에 싸갖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연년생이에요. 그냥 낳고 1년 만에 하나 또 낳았으니까 이제 방문 열고 들어가면 여자만 셋이 쫙 누워 있어요. 딸만 둘인데. 다 지금 시집 갔습니다. 큰 딸은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작은 딸은 우간다 선교사. 둘째 사이가 이제 우간다 선교사인데. 그래 이제 근데 그래서 방에서 막 뭐를 집어내피는데 뭐가 날아가면서 하고 우는 거예요. 방에서 마당까지의 거리가 약 한 5m 가까이 돼요. 5m 이렇게. 근데 그 마당이 세멘트 바닥이었어요. 거기 떨어졌으면 아마 그 깐난 이만한 인재 뭐 나갖고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몇 개월 안 됐을 때 이제 술이 나는 이제 술이 차였죠. 근데 그 마침 그 텐트 위에 떨어졌어요. 텐트를 이렇게 싸놔서 그거에 똑 떨어졌어요. 그 소문에는 큰딸 던졌다고 소문 나는데 사실은 작은 딸이거든요. 그때 둘째 딸이었나. 그래가지고 그 순간 제가 정신이 잠깐 들어왔다가 다 끊쳐버려. 테이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 안이 오만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너 이 미친놈아 어제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아냐?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야 이 미친놈아 술을 처먹으면 입으로 처먹지 왜?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지 가족들 중에 가족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저는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지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핍박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 하여튼 뭐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근데 그 동생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서 형 만약에 형수 지금처럼 저렇게 때리고 막 그러면은 자기가 탈영해서 나 쏴 죽인다 하더라고. 야, 그 겁난 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아니, 찌누무 자식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형, 형수 그렇게 때리면은 내가 탈영해서 때려 죽인대요, 나를. 와, 근데 동생은 지금 기억 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해 11월 2일 날, 3일 날 저녁에 대구 동아쇼핑센터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동생,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제 동생이 이제 부대에서 이제 편지가 왔으니까 읽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편지를 갖고 보초소로 올라가갖고 그 편지를 뜯어서 막 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편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초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울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이 노가대를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사표도 내고요. 교회 다닌다고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니까 내 딴에는 내가 이렇게 살으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내고 그 사표는 돈, 퇴직금 갖고 술 처먹고 이제 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놀다가 노는 것도 지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가대를 하는데 진짜 동생이 제가 노가대 하고 있을 때인데 휴가를 나와갖고 막 찾아왔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이렇게 밥도 먹고 참 기뻐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나간 뭐 과거 흘러간 이야기겠지만은 참 이렇게 구원을 받고 저는 이 교회 안에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진짜 그래요.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 놈이라.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이 좋더라고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말씀이 그렇게 또 마음에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뭐 전도자가 되겠다, 이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면서 해본 거 많아요. 진짜 뭐 꽃장사도 해보고 연탄 배달도 해보고 쌀 배달도 해보고 우유 배달도 해보고 맨날 배달만 하루는 그때 이제 박 목사님이 박옥성 목사님이 한밭교회에 이제 오셨을 때였는데 우유 배달을 이렇게 새벽 4시에 우유를 배달을 하고 난 뒤에 일요일 날 10시쯤 마쳐요. 그러면 교회에 도착하면 10시 한 반쯤 돼요. 10시 반쯤 좀 넘던가 11시쯤 가까이 되면 11시 한 반쯤 되면은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는 막 교회 가면은 막 이건 저는 뭐 거의 이제 자다시피 하는 거예요. 자다가 막 조는 게 아니라 거의 자요. 자 이제 우유 배달하고 이제 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 추운 겨울 막 그 찬바람 센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우유 배달을 딱 마치고 나면 보통 10시인데 그럼 막 그 따뜻한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은 막 너무 좋아요. 막 포근한 게 저희 제가 지금 벌기교회에 있습니다. 벌기교회에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하신 우리 한재희 목사님이 이제 벌기교회에 있다가 지금 서울 중앙으로 가고 내가 이제 대타로 이제 후속타로 가 있는데 그래 벌기교회를 자기 교회 만들려고 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마치고 내려왔길래 나는 그러면 A 시간에 올라가갖고 한재희 목사님이 벌교교회 자기 교회 만들려고 하는 걸 내가 가서 뺏었다고 말할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벌교교회는 나무 보일라예요. 나무 보일라. 막 나무 뭐고 시골이니까 뭐 나무 많지요. 나무에다가 막 보일라 나무 보일라니까 불 때니까 막. 만약 기름을 때가 그렇게 따뜻하게 건물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기름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나무 보일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따끈따끈하게. 저는 밖에 나갔다가 쓱 들어올 때 예배당 문, 그 1층 예배당 문을 쓱 열으면은 그 따뜻한 기운이 몸에 확 와서 담은 막 그게 막 그 따뜻한 게 막 온몸을 막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야, 아예 기름 보일러 설치되어 있어도 안 떼거든요. 그냥 나무 떼갖고 탁탁하게. 너무 좋아요. 그 따뜻한 기운이 막 탁 몸에 부딪히면서 그 오는 그 쾌감, 그 포근한 마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답답할 때는 막 밖에 나가서 마당 한번 받고 그 차 좋은 그 벌교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바닷바람이 막 세게 불어 들어와요. 그러면 일부러 막 밖에 한번 정신 차리기 위해서 한번 맑은 공기 딱 마시고 예배당문 쓱 열고 들어오면 막 그 따뜻한 기운이 탁 들어오면은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 벌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참 형제 자매들이 참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일로 빠졌는지 몰라요. 어디 이야기 하다가 일로 빠졌는지 내가 지금 본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지금. 나의 실버는 아직 실버딜라면 아직 멀었는데. 그래 참 구원을 받고 저는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는데 우유 배달을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면서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정근창 형제가 언제까지 육신의 전만 배달하고 있을지 내가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라. 잠이 다 깨는 거예요. 잠이. 봐 정신 차리고 아니 무슨 내가 육신의 젖을 배달하고 있다고 하냐. 그때부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유 배달 그거요. 제가 그때 파스텔로 우유 보급소 서구 대전시 서구 보급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때부터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언제까지 이 육신의 전만 배달하고 있을 거냐. 그 복음을 좀 배달하면 그것도 괜찮겠다. 아, 직업을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유 배달하면서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우유 배달하다가 수금을 할 때 보면 막 성경책이 보여요. 그러면 아이고 사모님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유 끊기고 또 복음 전하다 우유 끊기고 하여튼 그날 복음 전하기만 하면 우유가 그날 그 이튿날 끊겨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진짜 저는 그걸 경험을 해요. 한 집이 우유를 끊잖아요. 그럼 그 이튿날 우유 우리 집에 어? 우유 그만 넣으십시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한 집 끊기면 두 집이 늘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도와. 나중에는 내가 우유 배달을 이렇게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길 때 막 진짜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막 잘라 끊어주기도 하고 막 나중에는 결국은 저거 이제 우유 배달 그만두고 이제 성교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진짜 그냥 좋은 마음으로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성교학교 갔는데 성교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목사님한테 원서를 달라고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냐. 정형제, 성교학교 들어오려고? 예. 사실은 성교학교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진짜.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다가 보니까 야, 이 직업을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복음 배달하는 직업으로 이거 바꾸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있어서 그냥 그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좋게 보여서 그냥 아, 성교학교 그거 가는 것도 갈까? 가볼까? 그랬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한밭교회 부로 있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김성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성교학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김성훈 목사님이 아이 정영재님이 성교학교 간다고요? 이제 놀라는 어떤 그 기색을 딱 하는 거라. 아, 그래서 내가 아, 나는 가면 안 되는 갑이구나. 내 스스로도 내가 배운 것도 없고 진짜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 사람인데 뭐 농촌에서 진짜 태어나가지고 진짜 저는 뭐 지금도 뭐 진짜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자꾸 끌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끌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 성경 학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제게 요한복음 5장,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계속 그러는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기는 하는데 성경 학교까지 못 걸어가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진짜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진짜 걸어갔어요. 사택까지 걸어가가지고. 목사님, 저 성경학교 들어오겠습니다. 했더니, 그 전에 이제 소문이 막 나더라고. 정영재님이 성경학교 간다면서요? 나 누가 허락도 안 하고 나 간다고 하면 가면 안 되겠느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뭐 성경학교 간다고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목사님한테 원서 좀 달라고 하니까, 정형제가 선교학교 들어오려고. 예, 목사님. 그래? 그런데 정형제 선교학교 들어오는 건 내가 좋은데 태양 맞으면? 그러시더라고. 저는 원서도 받기 전에 태양 맞았어요. 아유, 그래, 내가 그때는 무슨 정신인가 몰라도, 목사님, 저 태양 맞아도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태양 맞아도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책상을 열더니, 원서를 끄집어내 주더라고요. 주면서, 그래, 정형제, 이제 결정했는가? 또 이건 무슨 소리요? 원제는 뭐, 오자마자 태양 맞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마음이 아플 건데, 그러시더니 또 원서를 주면서, 이제 결정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성경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직도 졸업을 못했어요. 왜?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성경학교를 졸업해서 첫 파송지로 파송을 가가지고, 누가 성경학교를 졸업해? 나도 아직 졸업 못했는데. 성경학교는 졸업이 없구나. 그래서 저도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서울 지역에 제가 이제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목사님이 전부 다 사표 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표도 쓴 적도 있고. 하여튼 저는 많이 혼났어요. 혼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막. 그래, 그런 일들이 많이 반복이 됐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 가르쳐 준 것은, 진짜 내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 이곳이더라고요. 내 믿음으로는 절대 못 살아요. 교회의 믿음과 종의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내 믿음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한 번은 목사님한테 저도 대든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저녁마다 강사, 우리 김재영 목사님이 한번 목사님한테 대들었다는 이야기를 첫날인가 두 번째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그렇게 그런 목사님들은 안 대드는 줄 알았더니, 나 같은 놈이나 대들지 딴 사람은 안 대드는 줄 알았더니 대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유, 김 목사님도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은 목사님한테 진짜 막 한번 대드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과정은 시간이 없어서 뺄게요. 너 왜 나한테 대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대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대들고 있잖아. 안 대드는 겁니다. 아, 지금 대들고 있잖아. 이거 대드는 거 아닙니다. 그럼 대드는 거 아니면 뭐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따질 때 있지요? 따지는 게 아니라 대드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네 번이나, 너 왜 나한테 대들어? 목사님, 대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들고 있잖아. 아, 대드는 거 아닙니다. 대들었잖아. 안 대들었습니다. 대들고 있잖아. 대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불이 딱 들어오는데,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내가 나를 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나는 절대 몰라요. 남이 나를 봤을 때 그게 진짜예요. 나는 내가 다 나를 아는 줄 알았어요. 양식껏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진짜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 진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보니까 내가 대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대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쳐다보시더라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버리게 해주는 일을 하셨고 또 내가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나는 내가 나를 믿고 살았다고 사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산다 생각을 안 했어요. 나 말씀 믿고 사는데 왜 내가 나를 믿어? 말씀을 믿고 산다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었지 사실은 그게 내가 나를 믿는데 말씀 안 믿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데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나 찝디다.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목사님은 벗어났다고 하는데 나도 목사님처럼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집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나집니까? 하고 안 벗어나집니다.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하고 막 물었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 정근차 너 벗어났어? 예? 목사님은 나한테 벗어났다고 하고 나는 벗어나려고 하고 목사님은 벗어났다고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뭐 묻지도 않겠지요. 그래 막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벗어나려고 하니까 못 벗어나지. 네가 너한테 어떻게 벗어나? 나도 나한테서 못 벗어나. 벗어나게 구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자가 구원을 해줘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요? 예, 구원은 구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나도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죽어도 뭐 안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러면 답답하고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솔직히 표현을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이 자네는 벗어났어. 아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딱 피더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딱 피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그렇지요? 자네 이 말씀 믿어 안 믿어? 예, 믿습니다. 언제 믿었어? 구원받을 때 믿었습니다. 믿은 거요? 알은 거요? 그러는데 내 양심에 믿었다고 대답을 못하겠더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제가 안 거지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근데 믿습니다. 지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자네 어떤 사람이야? 그래 예, 거짓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나 거짓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자네 거짓된 사람이야. 자네는 거짓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날 야 내가 진짜 거짓된 놈이구나. 거짓된 사람이구나. 그러더니 또 창세기 6장 5절로 나를 딱 내 마음을 끌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보고 항상 악할 뿐임을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네 이 말씀 믿어 안 믿어? 예 믿습니다. 자네 이 말씀 믿으면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예 항상 악할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 자네 항상 악한 사람이야. 나는 내가 악하다는 걸 내 행위나 행동을 보고 내가 악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말씀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뭐 나쁜 일, 뭐 무슨 일을 해도 다 악하네. 근데 내가 그때 그날 진짜 나는 항상 악한 놈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런 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어?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딱 피더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이런 너를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해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하고 딱 그 말씀을, 야, 나 진짜 거짓된 사람이고 나 항상 악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면서 나는 내가 나한테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이 나를 나한테서 벗어나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뭔데? 목사님이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데 나는 내 생각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집디다. 목사님은 생각을 버렸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버려집니까?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내 생각을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렸다고 하고 돌았으면 또 생각이 그대로 있고 버렸다고 하고 돌았으면 또 생각이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해야 벗어납니까? 그랬더니 미치고 팔다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 정영재, 예, 왜 자네가 자네 생각 버릴 수 있어? 예, 안 버려집니다. 아무리 버리려도 안 버려져요. 어떻게 버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자네 생각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 그거 안 버려지는 거야. 왜 버리려고 그래? 자, 내 얘기 잘 들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볼펜을 딱 빼더니 이게 권총이야, 권총. 자, 머리다 대고 빵 쏘면 자네 어떻게 돼? 아, 죽지요. 생각은 그때 없어지는 거야. 그러는 거라. 이 생각은 내가 우리 조선말로 뒤져야 없어지는 거구나. 죽어야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버리려고 한 이것이 내가 사단한테 쏘은 거였구나. 내가 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이게 사단이고 마귀고 내가가 바로 마귀요. 나를 마귀가 그렇게 속였구나. 그래, 말씀에는 자네를 어떻게 해놨어? 그러더니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또 읽으라 그러더라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또 읽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미 마음에 믿음이 왔잖아요. 믿었어요. 그 말. 그래, 내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 생각을 내가 버리려고 안 해도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 다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을 믿는 거구나 하고 내가 마음에 내 생각에서 내가 내 생각을 버리려고 안 해도 내 생각을 믿지 않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막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깨어난 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날 내가 목사님 내가 오늘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저는 제가 지금도 내 생각 올라와요. 예, 지금도 내 생각이 막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그걸 안 믿는 거라. 요건 내 생각이야. 요거 믿으면 나 망해. 요거 믿으면 나 죽어. 요걸로 선이 딱 그어지는 거예요. 선이. 딱 내가 마음에서 한 번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서울 지역에 있을 때. 내가 올 안으로 우리 선교의 디엘무디 목사, 디엘무디 같은 목사님 다섯 명 내가, 응? 세울, 만들 거야. 하나님이 다섯 명을. 그 이튿날 가니까 올 안에 우리 선교회 목사님, DL무디 같은 목사님 50명 만들 거야, 50명. 그러니까 그 이튿날 가니까 올 안으로 내가 DL무디 하나님 100명 만들어준다. 하루에 5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속에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다섯 명 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분명히 목사님 믿음대로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거짓 나라니까 5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50명? 50명? 여러분, 목사님이 50명 된다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근데 나는 50명, 50명까지. 그 50명 중에 내가 포함이 되려나?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래, 맞아. 50명까지 돼. 근데 그렇게 나갈게. 100명! 음에, 어제는 또 50명이라, 오늘은 또 100명이라다냐. 그러면서 막 속에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날 이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 이튿날 또 왔어요. 간증을 하라는데, 간증을, 목사님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뭔데? 간증해봐. 목사님 첫날 50명, 5명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 이튿날 50명 할 때는 약간 의심이 생기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100명 하실 때는 무슨 100명이야, 100명은. 아이고, 무슨 100명까지 해야 돼. 아이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아, 제가 그런 생각이 막,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장근창! 하면서 막, 그날 막, 목사님이 얼마나 이름을 크게 부르니, 너! 왜 또 네 생각 믿어!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해. 내가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롭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알아? 아멘. 제가요. 그 소리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선교회 안에 자그마치 지금 28년째입니다. 28년. 그래 그날 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줘 버리더라고요. 너무 그날 막 통쾌했어요. 내 마음이 진짜 통쾌해 버렸어요. 그 뒤로 그래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종이 저렇게 말씀하면 말씀대로 성경에도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히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나아만의 말씀대로도 죄도 씻어지는데 말씀대로 안 될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다 되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예. 저는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27장 읽었는데 시간이 막 다가버렸네 벌써. 여기 야곱이 자, 다 하는 내용이에요. 일부러 제가 창세기 27장을 사실은 딴 성경 읽으려다 창세기 27장 읽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니까 야곱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삭이 남편이고 리브가가 아내예요. 부부란 말이에요. 이 부부 사이에서 에서라는 큰아들과 야곱이라는 작은아들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서 큰아들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누구한테?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라. 상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아내가 들었어요. 아내가 듣고 가만히 보니까 에서는 용기 있고 힘 있고 튼튼하고 진짜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나 사냥해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 있는 거라. 근데 이 야곱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도 야곱이 좀 복을 받으면 좋겠다. 앞날을 위해서. 그러니 야곱을 불렀어요. 야 야곱아 이리 와봐라. 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네 형이 전통 사냥을 잘하는데 여러분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혜와 판단력과 계산력과 그 아주 투시력과 이런 아주 진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활을 갖고 짐승을 한 마리 잡으려고 칩시다. 그러면 짐승이 뛰어가는 속도하고 내가 활을 쏘는 속도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화살에 꽂힙니다.
그러면 그 속도와 거리와 그걸 측정을 해갖고 활을 쏘야만 정확하게 명중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계산과 판단력과 지혜와 이게 얼마나 갖추어져야 사냥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시골서 잘하면서 토끼도 잡아보고요. 짐승, 웬만한 짐 다 키워보고, 웬만한 농사도 다 해보고, 다 해봤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한 에서는, 야, 그냥 더도 저절 지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건데,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야곱에게 불렀어요. 어머니 니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네 형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내가 너, 네가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니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 내가, 어? 그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그걸 들고 나가서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텐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 겁니다. 그러는 거라.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거절해요. 왜냐면 그 말 받아주면 야곱은 저주 받으니까 어머니가 그걸 거절해버려요. 그래, 네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저주가 온다면 내가 그 저주 받을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맨날 연약한가, 부족한가, 모자란가, 죄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밖에 그걸 주장하고 내세우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은 하나님의 그림자고, 니브가는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 때문에 네가 만약에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게로 돌릴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새끼 끌고 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네가 주장하고 내세우는 거 그 오름, 네 똑, 그러니까 야곱이 양심적인 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옳은 거 주장하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주면 야곱이 저주받으니까. 왜 그거 받아갖고 야곱이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느냐. 야곱은 리브가가 해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14절에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 야곱이 그가 가서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랬어요. 취하여, 그가 가서 취하여. 어머니가 염소떼가 염소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못 끌고 오겠다고 주장을 하고 내세웠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저주를 받는다면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라. 그때 야곱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내세운 것을 버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주장하고 내세운 걸 딱 버리고 어머니 니브가의 말을 따라서 염소떼와 염소새끼를 끌고 오더라고요. 그게 야곱의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때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어머니 니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앞에 나가는데 이삭이 물었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실제는 야곱이지만 야곱은 마음에 믿음으로 자기는 에서입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만은 믿음, 장자, 에서는 장자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딱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가 능히 분별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래,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서 여러분을 복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